자,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나눌 내용은 많습니다. 전체 성경은 많은데 우리 10절부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족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땅을 내가 너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나의 이기까지 너를 꿈꾸게 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여호와여 내 노력과 이곳이 얼마나 것이었나 하나님의 경우에 인사대로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회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삭의 이름을 붓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로 가만히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감독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있는 말씀으로 실질적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역사하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손으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에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야곱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제가 설교 들으면 야곱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에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들어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와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예요?
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에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오는데 희한한 출생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둘째가 나온 녀석이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나왔어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역사의 현장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서로 팔게 되고 그 이후로 또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어버리죠. 먼저 축복을 받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가 무섭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는 여기까지가 다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본문 말씀, 창세기 에서와 야곱이 등장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은 에서보다 절대로 낫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자,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는 이타적인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이타적인 사람일까요?
이기적.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야, 이 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사람. 그런데 항상 야곱은 집안에 앉아갖고 무슨 계산하냐면은 저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살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고백이 뭐냐면은 나. 처음에 저기 시작이었습니다. 나. 내 거. 나에게 주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항상 에서는 형답게 그리고 장자답게 왜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요. 멋있잖아요. 자, 성격도 한번 봐볼까요? 성격은 항상 야곱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집에서 뭐냐면 엄마가 오면 엄마 뭐 하면 왜요? 이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화살을 쫙 쏘면 염소 한 마리 또 쫙 날아가라 쫙 쏘면 독수리 한 마리 딱 해다가 아주 맛있는 고기를 쫙 잡아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접할 정도로 성격적으로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도요 에서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능력 부분을 봐볼까요? 능력 부분. 자,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야곱 할 줄 아는 뭐 있어요?
요리.
예?
요리.
요리. 그렇죠. 왜냐면 엄마 맨날 엄마 치마면 다 사는 게 요리. 그것도 요리도 요리가 아니라 팥죽하나요? 다른 요리도 잘한 게 성격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를 보면은 별미를 항상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했어요. 아마 에서가 빅토리아 있으면은 모든 축들이 잘립니다. 잘려요. 왜냐면 서로 에서를 쓰겠다고. 야곱은 안 씁니다. 왜냐면 요리 할 줄 안 게 팥죽 그냥 팥 먹고 그냥 이익 줬잖아요. 그런데 예서를 제가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고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별미로 잘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거두고 아버지가 항상 아주 우리 큰아들 그리고 아주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사랑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능력 부분이나 성격 부분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모든 요소 중에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야곱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에서.
에서. 이제 에서래요. 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저는 저희가 우리가 궁금해요. 여기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했을까? 도대체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서에게 없는 그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차원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곱과 에서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관심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관심 분야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여.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장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나? 아이고 이게 무슨 큰 이게 사건이라고? 형이니까 아이고 평생하고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내가 그걸 너에게 주마 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권에 대한 계승의 문제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권, 이 언약권에 대한 계승의 문제였어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네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은 자손이 나겠으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던 이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야곱?
이삭에게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야곱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이 계승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왔냐면 이삭에게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삭으로 넘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에서 아니면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언약권에 대한 이 계승이 그 다음에 누군가는 바톤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명한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그 언약권을 할아버지가 최초로 받았고 자기 아버지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형을 사랑하고 형을 너무도 예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권의 이 계승이 형에게로 갈 것이 자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모든 이게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보나 모든 영역에서 자기 형이 타고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집안에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축복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에게 줄 건데 자명한 일인데 분명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권에 대한 이 계승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획득할 수 있을까? 항상 집에서 연구를 했던 게 그 연구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줬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줬던 언약의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솜씨도 좋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나는 부족할 게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나보면 성격 안 좋아. 자기 중심적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참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에게 줬고 우리 아버지에게 줬던 이 언약의 축복이 저것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야곱은 항상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나로 말미암아 이 자손이 티끌같이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니, 와 내가 만약 그것만 증취할 수 있으면 나같이 나약하고 별번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권에 대한 이 계승을 자기가 증취해 보려고 항상 집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의 약점을 알고 우리 형은 꼭 사냥하고 오면 배가 고프더라. 그때 내가 팥죽을 써가지고 그때 팥죽을 탁 내밀면서 그때 딜을 해야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집에서 항상 연구를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형이 힘들게 사냥을 하고 온 그 어느 날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썼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자기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가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어. 뿐만 아닙니다. 27장 19절에 가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자, 야곱은 인격이 아주 못했다고 그러죠. 뭐까지 잘해요? 거짓말도 잘해요. 에서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니까요. 인격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그 언약의 계승이 드디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장자가 그 자격을 먼저 받는데 장자권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계승을 받을 것은 뭐냐면은 축복권에 대한 계승이에요. 축복권의 계승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축복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획득하면 뭐냐면은 그 사람 획득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획득한 사람이 찬영에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얘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 축복권에 대해서 계승받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세요. 아멘 할 거예요? 올해 입을 날씬하게 되는 거 비자, 영주권, 시민권, 영어 그냥 어느 날 잠잠 일어났는데 그 한국말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영어로만 숙게끔 됐잖아 하면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멘 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할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책을 안 읽어도 세상에 한 10만 권의 모든 책의 그 지식이 내 머리를 쏙 들어오는 거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도 연습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바이올린이나 모든 악기를 다 치게 돼버렸어. 이런 능력이 생길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축복권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족장시대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이 기사인데 이 축복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축복권을 받은 사람에게 머리를 가서 먼저 뒤밀고 그 축복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축복권을 위임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로 전달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축복권을 누군가에게 계승을 해줘야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얼마나 이 에서가 어디서 냐면 뭐 잘해요? 사냥 잘해, 능력 있어, 말 잘해, 성격 좋아. 이것저것 하도록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뭘 못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가 계승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그것만 획득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에 관심만 가졌더라면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곱에게 내가 장자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놈이 교활하게 내 장자 명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야곱이라는 녀석, 내 동생이 교묘하게 이것을 먼저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가서 먼저 듣는 거 보면 할 거라고 생각하면 틈새를 안 보였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무조건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말은 잘 들어요. 아주 효자니까, 효자. 아주 효심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틈새를 타가지고 야곱이 딱 에서로 분장을 딱 하고, 여기다가 막 털을 막 해가지고, 목소리 뭐 하는 거 해가지고 가서 저 에서인데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받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는 야곱에게는 절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고 오히려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던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가 계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의 그 이 계승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권에 대한 계승과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이 계승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즉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에서에게는 절대로 없었던 영적인 일,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았고 에서는 영적인 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에서과 야곱이 인생 운명이 결정되버리는 첫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야곱,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에서.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에서와 야곱,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6장 34절을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무슨 문제입니까?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하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몇 명하고 했을까요? 예? 할아버지는 몇 명하고 했을까요? 예? 정식 부인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몇 명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한 명이에요. 그리고 원래 성경에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이 부부는 남편은 몇 명 두게 돼 있게요? 한 명. 아내는 몇 명 두게 돼 있게요? 한 명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에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멘? 아멘 했어요. 잘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그것도 두 명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리브가와 이삭에게 부모님에게 큰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근심이 됐을까? 왜 근심이 됐을까? 그런데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가 야곱에게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동족의 친척집의 한 딸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 결혼은 뭐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뭐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은 부모가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도 아멘하세요. 경민 형제도 아멘해.
네, 아멘.
결혼은 부모가 주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예 누구야 저기 내가 어디 마을에 어디 동네에 가봤더니 아이고 그 교수가 참 마음에 들더라. 가서 한번 만나볼래요? 그러면 예 어머니 한번 만나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부모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나도 마음에 들어. 자 호부간의 갈등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신랑과 고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감사하세요. 저도요 막 억지로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 예?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주도를 합니다. 부모가. 왜냐하면 결혼할 때쯤 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이때쯤에는 우리 이 슬라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 우리 아들의 그러니까 우리 딸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부모는 무슨 눈을 갖고 있냐면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식들은 뭐밖에 없냐면 자기 주관적인 눈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가 어디 딱 보고 어머나 세상 마음에 들기는 사나봐.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첫눈에 반해 갖고 잘 살았나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첫눈에 반해서 그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이혼 통계 1위입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았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살아보니까 막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저 신혼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이 결혼의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이 되냐면 24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똑같이 했더라고요. 봐봐요. 어떻게 했냐면 24장 1절로 4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리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을 이삭의 결혼을 시킬 때 절대로 이방 여인들 그때 지역이에요. 그때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 그 가나안의 여인들이 정말 이쁩니다. 이쁘고 성격 좋은 여인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내 동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친척들 중에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켜라. 이게 신약 시대에 어떤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신약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이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끊어내지는 말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결혼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면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아직 결혼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마음에 딱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한마디 예수님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모험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거쳐지 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면 성심성의껏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리고 결혼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배우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아직 사랑하는 내님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좀 더 마음에 그런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결혼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차례인데 야곱도 그렇게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족장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잘 아는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족장시대에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명명해 준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명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딱 눈을 떠보니까 마음에 든 여자가 있어요. 그 한 명 데려오더니 또 저기 마음에 든 여자가 또 있네? 또 이 이후에 에서가 또 다른 여자를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또 얻습니다. 벌써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 자들과 그 동족 친척들 가운데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야곱은 순종을 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두 사람의 차이. 그래서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야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에서. 이게 이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결정되는 여부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핵심 가치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발견이 안 됐나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발견 안 됐으면 처음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기다리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다 저거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돼 나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어디 나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그러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가만히 계세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하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들려오는 말씀 아니면 내가 기도 중에 자꾸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이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하고 기도할 때도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게 있으면 그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는 힘들어도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는 여러분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안 하고 싶고 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는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야곱과에서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관심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세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하여 달라요. 자, 먼저 예서를 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28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28장 6절로 9절 말씀. 에서를 먼저 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라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적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노세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또 결혼해. 그런데 왜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나안의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에서가 볼 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랬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에서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기쁘게 해보려고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해 주시려나?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때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지 마시고, 평소에 부모님에게 기쁘게 하시고, 부모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 공경을 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서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는 이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있어. 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야곱은 뭐냐면은 그 혼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것이 될 것이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요. 이제 이게 11조에 대한 그 저기 멜기세덱의 그거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원과 유리가 된 상황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삶의 차이예요.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에서이지만 에서에게는 절대로 없었던 것.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할까?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어요. 왜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막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아 거기서 어 당사 나를 인정해 주네 어 나를 막 거기에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뭐냐면 삶의 모든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이게 바로 삶의 목적. 야곱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서는 삶의 목적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에서가 되고 싶습니까? 야곱이 되고 싶습니까?
야곱.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에서처럼 살면서 절대로 야곱의 축복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는 나는 사람 괜찮아, 나 능력 좋아, 나 영어 잘해, 나 라이센스 많이 가지고 있어, 나 이타적인 사람이야, 능력도 많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여러분 에서처럼 살면요 야곱은 못됩니다.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야 에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아야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살면 에서가 되는 겁니다. 에서처럼 살면 야곱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인생을 내려면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자. 두 번째,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자. 세 번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자. 그래서 야곱이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유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